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적의 표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열등감과 우월감, 부제는 저희가 가치관의 재정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읽으신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살피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 있으세요 혹시? 대답 보통 아무도 안 하죠. 예, 그게 뭡니까?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또 우월감 있다는 말도 사실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 인정하면 또 내가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거든요. 그것도 열등감입니다. 그렇죠? 1890년대에 태어난 분인데요.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맥스웰 멀츠라고요. 미국의 이분이 뭐냐면은 상담 심리학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2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 한 40년 동안 미국 성형외과를 잡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의 얼굴만 고친 것이 아니라 책을 썼어요.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는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 그 사람의 무슨 일을 할 때 성공과 실패에 그것을 판가름 한다는 거예요. 말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을 하려는 여건이 다 돼 있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에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야. 그러면은 아무리 여건이 잘 돼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여건이 부족하고 막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응?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그런 걸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면요. 아무리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죠? 한번 보시죠. 거기 19절 말씀. 지금 여기 오늘 말씀 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이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거예요.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노예 민족으로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 그것을 허락할 뿐더러 너희들한테 금은 보화를 주고 옷을 줘가지고 너희 가족이 다 잘 입고 앞으로 가서 여행할 그런 어떻게 보면 노잣돈을 다 받아가지고 충분한 자원을 받아서 나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였어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친할아버지님께서 옛날에 저기 구석 어떤 지역을 통해서 조그만 회사를 하나 운영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맑게 마신 분이에요. 나중에 아침에 새벽에 칼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근면의 대명사 우리 할아버지. 그런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도 생각나요.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기억나세요? 포마드? 포마드 발라가지고 이렇게 다 넘기잖아요. 뒤로 다 올백으로. 예. 다 넘기고 깔끔하게 하고 면도 한 번 여기 막 그렇게 막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런 분인데 할아버지가 3일 동안 세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런 거 할아버지 왜 세수를 안 하세요? 여쭤봤더니 내가 이 손으로 저번 날 우리 회사에 대통령 각하가 오셨는데 내가 악수를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죠? 그 당시에 대통령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그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면도하고 세수하시는 분인데 머리 올백으로 넘기신 분인데 그분이 야 그분하고 악수했다고 3일 동안 세수 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하얀 장갑 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뭘 걱정을 해요. 그죠? 그 권위에 힘입어서 해야지. 그런데 이 모세 보시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야지. 4장 보니까 뭐랍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나 이 오만방자한 모세 아니 하나님이 다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나라니 이게 들을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그러나가 문제죠. 지금 모세는 일이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는 자기의 자화상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40년 전이라서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뭐였어요? 그 당시 그 근동지방의 최강국의 왕자야 지금. 나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야. 그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 도망자로 완전히 푹 썩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80이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화상이 어때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어떠세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옛날에는 동화선이 많이 들었는데 거울 보면 아주 괴로워요. 동화님 뜻이 바뀌었어. 동그란 얼굴로. 아주 괴로워. 네, 네. 얼굴을 이렇게 하면 거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돼. 거울을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살이 축 처져가지고 돼지도 그렇게 보이시면 돼지가 없어. 이게 자화상이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내가 돼지라도 내가 모습을, 나는 늠름하다. 난 다 이거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렇게 보고, 아, 돼지가, 이게 힘들지거든요. 인생이. 그럼 벌써 매사에 의욕이 없어라니. 그죠? 지금 모세는 이거 더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왕자가 아니라 양치기로 썩는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우울하고 목표가 없고 자기는 천하에 못난 놈이고 천하에 문을 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무섭단 말입니다. 관점이 참 무서워요. 관점이.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나가 처음 나온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나 때문에 안 된다. 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신의 부족함에서 이 큰일이 안 될 것을 까닭을 찾고 있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보면 참 너그러우시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사람 봐도 답답한데 때로는 그죠? 하나님이 이 못난 피조물 바라볼 때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나보다 경륜이 몇 억분의 1밖에 안 되지, 능력도 없지, 게다가 말도 안 듣지, 고집도 많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모세 포기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2절 말씀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손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네 손에 있는 걸 물어봤을까요? 이미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You already have it. 너한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실 때에는 그냥 뭐 태어나라고 내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지팡이든 뭐든 다 완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어, 저도. 예. 손 볼 거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보면은, 요즘도 그렇지만,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 보면 참 딱해. 아니, 솔직히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 그래? 믿자의 본전인데. 그죠? 믿자의 본전인데 일단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로 고백하고. 근데 보면 참 답답하죠, 지금? 3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며, 땅에 던지니까 그 뱀이 되고, 다시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이 뭡니까? 그냥 이적,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사인이라는, 사인. 보통 기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한들,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저 안 믿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면은 그들이 너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걸, 모세 보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표적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6절 말씀, 손을 품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넣다가 꺼내는 게 어떻게 돼요? 손이 하얗게 됐어요. 손이 문둥병에 걸린 거야. 그죠? 다시 넣다 빼라고 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손이 거기 7절 말씀에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그죠? 말씀하시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약에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표적의 표징이 뭡니까? 표징이 뭐냐면요. 예, 표징이라는 게, 표적은 여러분 이제 설명해서 아시죠? 하나의 사인이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사인. 표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콜 그래가지고 뜻이 원래 뭐냐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인데 목소리란 뜻이 여기서는 아니고요. 그 목소리 가지고 선포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이 있으면은 그게 사실 사람은 아니고 뭐 짐승도 아니지만 그 표적이 뭔가 어떤 내용을 전하잖아요. 그죠? 강력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그러한 선포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됐다 다시 지팡이 되는 건데, 그거, 아유, 그거는 뭐, 나중에 보니까, 바로의 왕궁 가서 그걸 하니까, 바로가 놀래, 안 놀래요? 안 놀랐어요. 왜 안 놀랐습니까? 자기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잡 마술사들도 그건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죠? 나중에 그들 당하긴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안 믿더라도 두 번째 믿는다는 거예요. 이 문둥이 손 하는 그런 표적은 그 표적의 표적 믿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표적을 주시고도요. 모세가 다시 여쭤보지 않았는데 모세를 딱 보니까 알아요. 야다. 이미 모세를 다 완전히 파악했어. 그러면서 모세의 그런 표정과 믿음이 믿음직하지 않으셨던지 다음과 같이 모세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세 번째 표적을 또 주시죠. 그게 뭡니까? 구절 말씀 보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가 될 것이다.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아무리 고집불통 모세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오만방자일 뿐이요. 저에게 이렇게 인내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가서 저는 부족하지만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세 번째까지 해줬는데, 표적을 줬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근데 가만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전혀 눈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아요. 뭐 할 수 있어요? 딱 한 글자. 오. 여러분, 오가 붙어서 오. 이게 뭐냐면, 자기도 말하기가 좀 송구스러운 거야. 아, 지금 세 개가 다 줬는데, 거기 듣고 말하려니까, 오, 주여. 그러면서, 자기도 죄송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하긴 해야 돼요. 또 할 말은 해. 예. 천하의 고집불통. 이 아주 그냥, 이, 모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말이 언변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갖고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 지금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 만들었는데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장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 능력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두 번째, 세 가지 표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바로 앞에 가서 할 말, 백성 앞에 가서 할 말도 내가 다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고집불통이고 지금 자기의 뭐랄까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져 뵌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죠 이제는. 근데 뭐라 그래요?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여러분 같은 하나님은 어떡하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오 주여 했는데 이번에 오는 더 길었을 것 같아. 오 주여 그랬을 것 같아. 자기도 이 말을 하기 두렵거든. 그죠?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게 뭡니까? 이제는 아까는 뭐 내가 부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들었어요. 지금 뭐예요? 이제 이유도 없어. 예. 좌우지간 저는 안 됩니다. 이유 없이도 좌우지간 저는 안 돼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왜 이럴까요, 지금? 앞에 부분은요, 열등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유를 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어, 그래, 이거? 너 말 못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다 해줬어. 근데, 모세가, 그래도 안 돼! 왜? 좌우지간이야! 그러는 거야, 지금. 예.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몇 번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못하겠어, 그거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런 적이 있냐면요. 나한테 우울증이 왔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왜 옵니까? 사람이요. 이게 마음병인데 뭔가 그게 지금 어떤 굉장히 힘든 일이 왔어. 그럼 사람은 아주 신묘막측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가 하나님 주신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가요. 그래서 해결책을 마련해.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겨. 그럼 문제가 풀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묘책이 안 나오거나 묘책이 나와도 그것을 실제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앞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후퇴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나가서 이 문제 풀 수도 없고 거의 끼어가지고 내가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끼어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으스러지고 터져버립니다. 으스러지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 깨져버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오기 전에 생기는 게 뭐냐면 반드시 신경쇠약이에요. 영어로 뭐냐면 nervous breakdown.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breakdown, 으스러져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깨진 마음 어떻게 해요? 깨진 마음에다가 내가 아무리 뭐 가자! 뭐 그렇게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죽은 말에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죽어버렸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잠깐이지만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모세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지적으로는 이유가 없어 이제. 근데요. 이 우울증이 온 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울증은 분명히 올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좀 이따 다루겠지만 우울증도 한번 주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인데 그가 너를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근데 이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시켜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면은 말을 잘하는 언변의 은사 있는 아론이나 형을 붙여주기도 하시지만 거기 15절 말씀 가만히 보면요. 모세 네가 할 말을 형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다 있어 머릿속에. 근데 그걸 지금 전달하는 과정 어떤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상처가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안에 이미 다 콘텐츠는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뭐 바로건 뭐 백성이건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인지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지적인 건 뭐냐면은 사실은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느낌, 내 주관적 느낌 나는 안 돼. 나는 내 느낌상으로 나는 힘이 없어. 난 너무 힘들어. 그렇게 내가 인지, 퍼셉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팀 필요해요. 누구나 약합니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어요. 서로 그걸 도와야 돼요. 그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유대민족도요. 한국민족 비슷해요. 장유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내가 형한테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근데 그 무서운 형이 나를 하나님같이 모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형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너에게 250만 명 위에 다스릴 그러한 권위를 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춰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단지 지금 모세 잡고 있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에게 이미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 표적이니 그런 모든 걸 내가 다 지금 너한테 줬으니까 이제 네가 가서 행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강경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는 자기 미디안 광야에 집에 돌아가서 장인한테 말을 해요. 우리 가족이 이런 사명을 위해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형이 와서 만나. 그리고 형이 얘기해가지고 장로들을 만나고 그 모든 가가지고 모든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의 증거를 듣고 간증을 듣고 다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같이 동의하고 결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저희가 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과 우월감 그리고 우울증. 열등감이 왜 생깁니까? 열등감. 열등감 뭐냐면은 한마디로 가치 판단에 관한 거거든요. 그죠? 가치 판단에 관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어디 파티에 갈 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는데 내가 내 가치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 내가 K마트에서 산 옷은 도저히 못 입겠어. 내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그 떠리를 사온 옷은 내가 도저히 못 입겠어. 적어도 뭘까요? 무슨 뭐 상표 뭐가요? 뭐든지 뭘 입어야지만 내가 뭔가 가치 있어 보여. 그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관에 내 기준을 둘 때 열등감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돈이 많아야 되고, 외모가 수려해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뭐든지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끝이 없죠. 그 명단이. 그죠? 리스크 끝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돈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가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외모 어때요? 외모. 아무리 예쁜 사람, 아무리 미남도 어떻게 돼요? 나이 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아무리 뭐 동안이고 뭐 한탈 내려서 나이가 지금 내가 95세가 되면은 그분의 피부가 어떨까요? 20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근데 나의 외모 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 가치 두면 어떻게 돼요? 내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러면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학벌은 뭐예요, 학벌은? 뭐 한국에서 스카이 뭐 나왔다 하더라도 미국 학이 더 낫다 그러고, 그죠? 또 미국 학이보다는 유럽 학이 더 낫다 그러고, 뭐 옥스포드가 더 낫다 그러고, 그러면은 끝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게다가 상대적인 가치 비교거든요. 비교는 끝이 없는 거죠. 항상 누구보다 누구 더 낫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 열등감인 사람도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속이 허하거든요. 허하면 허할수록 그런 사람 겉으로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나와요. 더 세게 나와. 그런 사람 보면은 교만하지, 불친절하지, 자기밖에 모르지, 조그만 거 상처 많이 받지. 그런 사람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 가든 민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걸 고칠 수가 없어, 쉽게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고, 짜증나고, 이렇게 옆 사람도 막 꼴보기 싫고, 매사가 막 짜증나고, 점점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도 평안이 없고, 무한 경쟁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짧은 인생인데, 잘못된 성공의 가치관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죠. 잘못된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가지면은 그렇게 비본질의 인생을 낭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자꾸만 불순종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새 왕을 찾는데 이미 보셨죠? 그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중에 막내인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던 그 사사이자 제사장인 누굽니까? 사무엘 시켜서 가서 내가 다음왕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을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은 워낙 쳐주질 않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고 앞에 있는 7명의 준수하고 키 큰 아들만 쫙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큰 아들 엘리압 보니까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보고 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보니까 너무 잘생긴 키가 커가지고 막 확 이렇게 혹한 거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6절 말씀 보니 그런 거 아니에요? 보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는 거야. 그만큼 눈이 참 약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 지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용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뭘까요? 이 원어가 뭘까요? 하트예요. 하트. 하트예요. 하트인데, 그렇다면 하트는 뭘까요? 속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잘생기고 너무나 키가 큰 엘리압이나 사우왕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인 골리앗 장군 쳐들어왔을 때 지금 그 키 크고 잘생긴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그런 사울왕이나 엘리압이 나가 싸웠어요? 싸웠어요? 나 싸울 생각도 안 했어요. 골리앗이 더 크니까 벌벌벌 떨고 꼼짝 못했어요. 그때 키가 작은 누가 나가 싸웠습니까? 다윗이 나가 싸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키의 차이가 아니에요. 용모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의 차이입니까?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죠? 그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랑 같은 가치관, 나랑 같은 하트를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 관점에 대한 거 잠깐 우리 보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 김유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김유한이 누구냐? 그 복면 가왕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복면 가왕? 저도 뭐, 한 방에밖에 못 봤지만, 그 굉장히 인기 노래 경쟁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온 복면 가왕들의 이 복면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예요. 이 김유한이라는 사람이. 한번 보시죠.
패션을 하게 되다 보면, 노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야한 의상을 요구하잖아요, 엔터 쪽에서는. 그렇게 의뢰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뭐 노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대답은 간단하죠. 나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요. 난 못하니까.
저는 포기할 줄 아는 스타일 디렉터 김현입니다. 스타일 디렉터는 개인의 스타일을 찾아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유한 컴퍼니는 스타일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회사예요. 방송인 붐씨, 개그맨 조세호씨, 당근성씨, 이특씨, 김수로씨, 복면가왕 가면 제작을 또 했었죠.
이게 강준성 씨가 썼던 가명이에요. 근데 본인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용맹한 사자 같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그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을 연상해서 강준성 씨 사자 가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면을 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누군지 못 알아봐야 되고, 머리가 아늑커러져야 되고. 근데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면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디자인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분명히 디자인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제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어요. 왜냐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그 디자인이 나왔냐, 소재까지.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이 5회, 6회 이제 진행되면서 제작진 쪽에서 이제 뱀파이어와 붉은 악마 그 가면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 요구한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은 아닐 것이다. 크리스천 기업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디자인이 악마, 뱀파이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낸다면 굉장히 시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복면가왕 그만두는데 후회는 없었느냐고. 왜냐하면 김유한이라는 이름을, 또 유한이라는 회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정말 단박에 잘라낸 일이 되었으니까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시기가 딱 요까지라고 또 판단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 기업인데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 모자, 반지, 주얼리, 선정적인 아이템들 다 빼보라고. 빼서 봤더니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죠.
돈이 되지만 안 돼. 이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만 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디자인에도 그 감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서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선한 기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셨죠? 보니까 어때요? 이 노할 줄 안다는 거. 우리가 왜 열등감을 가질까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남들의 그런 기준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특히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노할 수 있으면은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열등감들은 안 생기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은요, 다양한 그런 직장, 직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의 모두의 본업은 뭐냐면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증거자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업이고, 어떻게 그걸 서포트하는 두 번째 직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디 샵에 있든지 간에, 어떤 비즈니스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품과 그런 결정, 그런 가치관을 내가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요, 열등감이라는 게요, 남들에 비춰서 남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짧은 거, 1분짜리 하나만 보죠. 4살짜리 아이가 뇌상마비 걸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걔가 처음 걷는 거예요.
어차.
진짜 말한 거야.
Put your balance first.
You're so weird.
And then you're another five.
You've done it for like a
Here
minute.
You go. Good. Look at that balance.
I'm walking.
Look at that balance.
Yes, I'm walking.
Do another little step. Yeah, just a little
just
one.
Just a little one.
I'm walking. Yes.
Wes, come here.
I'm walking. You guys.
That was a big marching step. I want you to straighten your toes up a little bit. There you go. Got another little. You got some really good balance going.
She is walking.
Without my hands. Let's look at.
Woo! Good job.
She was walking without hands.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4살에 걸었다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죠? 4살에 걸었다. 늦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뇌성마비요. Cerebral palsy. 뇌성마비요. 걸을 수 없는 데 걸었어요. 자기가 막 기뻐해요. 내가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 아니에요? 그죠? 그게 행복인 거고. 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가 참 중요해요. 4살짜리 아이 걸었더니 부모가 있다가 이런 바보, 남들은 벌써 한 살 때 다 걸었고 나중에 좀 있으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데 너는 바보야 너는. 뭐 걸은 게 못하다는다 그래. 다른 애 걷는 거지. 아이고 저런 바보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의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최고, 최고. 그게 금메달이.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 아이 오빠도 막 같이 기뻐하고, 그죠? 지금 제가 뭐 겨우 기껏 해봤자 한 30초 정도 서 있었는데, 걸은 것도 아니 어떻게 보면 30초 서 있었어. 다시 넘어지죠. 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래? 엄마가, 아이고, 잘 앉았네. 잘 앉았네, 안전하게. 아, 잘 앉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더 못 걷니, 바보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잘 앉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울증은요, 자신의 가치관에 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요,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모를 때. 모르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남들,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걸 쫓아가야 되고, 남들 뭐 있을까, 나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나는 하나님 내지, 하나님의 가치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세상적인 상대적 가치로 평가할 때, 너는 뭐도 없니? 넌 무슨 옷도 없냐? 너는 뭐 집에 뭐도 없니? 그럴 때 건강한 사람 같으면 어떡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본질이 아니야. 그래야 so what? 그런 것이 딱 끝나버리는 건데 나도 그걸 갖춰야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세상적 잘못된 가치관에 그들은 다수니까 맞설 하나님의 절대 가치관은 없고 그런 지식과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이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없이 무너지고 헤어나갈 수 없는 우울과 무기력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다 그러면 힐링, 그런 치료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과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민족의 가장 뛰어난 신앙적인 모델인 모세도 이런 게 왔다는 얘기예요. 열등감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죠?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열등감 많은 사람 보면 열등감 중에 교만함이 있어. 아, 지금 자기를 지금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안 된대. 그거 얼마나 교만한 거야? 내가 안 된대. 하나님 말씀하신대 지금. 창조주가 말씀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 중에 엄청난 교만함이 거기 같이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론을 붙여주고 자기 누나 붙여주고 같이 250만 명을 붙여줘서 함께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모세를 치유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 하나만 더 읽고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누구 앞에 갈 때 옷을 다 벗습니까? 의사 앞에 갈 때 옷을 다 벗죠. 그렇죠? 왜? 다 드러나 보여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야지 그 상황을 올바로 진단해서 가장 정확한 치료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다 있는 그대로 보이게끔 정확한 진단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뭐 부끄럽고 내가 뭐 어떻다고 뭐 내가 뭐 그 가려봤자 사실은 손으로 가리기인데 손바닥으로 되나요?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주면 갈 거리,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40년 걸려 간 이유는 단지 그 백성들이 불평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탑 리더인 모세의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나중에 120세 때 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땅이 다 보이게 날씨를 맑게 해가지고 요단강, 가나안 땅이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느보산, 높은 산이 올라가서 그쪽에 가나안 땅이 서양까지 다 보이게 해줘요. 안개 하나 없이, 구름 하나 없이. 모세 그걸 보고 약오른 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쁘게 눈 감고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우울증이 치료된 거예요. 모세의 열등감이 극복이 된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이 생긴 거예요. 모세는 이미 그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안에서 발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영적으로 심령이 그 마음이 성품이 순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진짜인 것을 이미 본 거예요. 성공했어요. 행복합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그러한 모세가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살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너무나 많은 침투를 받고 때로는 휘둘려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데 주님 말씀과 주님 공동체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올바른 진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에 저희 함께 이것을 나눌 때 함께 사역할 때 함께 비전을 쉐어할 때 또 함께 서로의 약함을 나의 그러한 장점으로 섬기고 지지하고 서포트할 때 저희들의 우울증이 낫게 하시고 저희들의 관점이 거룩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끔 모세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